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의 창 진행을 맡은 미국의 소리 서울지국의 김환용입니다. 한국은 전국이 한낮에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백화점에선 가을옷 판매량이 예년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와병설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김 위원장의 병세와 북한 동향에 대한 언론의 추측 보도를 자제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세계 3대 투자금융회사인 미국의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전세계 금융시장에 공포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금융시장도 주가와 환율이 급등락을 거듭하는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런 금융시장의 불안이 실물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며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창은 지난 한 주일 한국 내에서 일어난 주요 뉴스들을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도성민 기자의 뉴스 브리핑에 이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와병설을 계기로 북한 권력의 후계 구도에 대해 전문가들과 함께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대전대학교 임상일 교수가 진행하는 알기 쉬운 경제 이야기. 오늘은 차례상을 대신 차려주는 사업 등 현대사회 들어 명절에서 파생돼 나온 새로운 업종들에 대해 살펴봅니다. 고려의사 서경환 씨가 진행하는 건강하게 삽시다에서는 귀에서 소리가 들리는 귀울림 현상, 즉 이명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어 현장탐방 서울서울에서는 추석을 맞아 한국민속촌에서 펼쳐진 민속놀이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럼 먼저 도성민 기자가 지난 한 주일 한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주요 뉴스를 간추려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취업자 10명 가운데 3명이 자영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돼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주요 국가 가운데 자영업자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일 한국의 통계청과 국제노동기구 ILO 등에 따르면 2006년 기준 한국의 자영업자 수는 776만 7천 명으로 전체 취업자 2,315만 1천 명 가운데 33.6%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OECD 주요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이며 그리스와 터키는 각각 30.1%, 29.8%로 한국의 뒤를 이었습니다. 또 미국과 일본은 각각 7.4%, 10.2%로 조사됐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요즘과 같은 내수부진에서 비롯된 경기 침체 시에는 자영업자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 이 같은 고용 구조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금호공대는 17일 전자공학부 김동성 양현모 교수와 컴퓨터공학부 김태영 교수 등 3명이 세계 3대 임명사정 가운데 하나인 미국 마르퀴즈 호주 2009년판에 등재된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성 교수는 산업용 통신망과 실시간 시스템에 관련된 활발한 학술 활동을 벌였고 김태영 교수는 프로토콜 공학과 차세대 이동망에 관련된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지난해에 이어서 2년 연속 등재되는 양현모 교수는 네트워크와 메카트로닉스 분야의 연구 실적이 다수의 해외 저널에 소개됐습니다. 마르퀴즈 후주후는 미국 임명정보기관과 영국 케임브리지 국제임명센터와 더불어 세계 3대 임명사전 발행기관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폐막한 제13회 베이징 장애인 올림픽에서 한국이 종합 13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10개, 은메달 8개, 동메달 13개로 프랑스에 이어 종합 13위를 차지했습니다. 종목별 금메달 수를 살펴보면 사격이 4개를 획득해 효자 종목 노릇을 했고 양궁과 보치아에서 각각 2개, 그리고 육상과 탁구에서 각각 1개씩을 따냈습니다. 한국은 금메달 수에선 당초 기대했던 13개에 미치지 못했지만 종합성적면에선 당초 목표였던 14위보다 한 단계 높은 순위에 오르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한국 정부는 앞으로 군대 내에서 병사들 간의 가혹행위가 있을 경우 가해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방부는 가혹행위죄 등을 신설한 군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예고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가혹행위죄의 구성요건을 그 유형에 따라 구체화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병사 상호간의 가혹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또 상관을 살해한 군인을 무조건 사형에 처하도록 돼 있는 지금의 법조항을 무기징역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인민혁명당 재건이 사건에 연루돼 무기징역 등 징역형을 선고받은 두 명이 33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18일 인혁당 재건이 사건으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79살 이성재 씨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59살 이현세 씨 등 두 명에게 무죄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조서 작성 당시 가혹행위가 있었던 사정이 엿보이는 등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인혁당 재건이 사건은 1975년 북한의 지령을 받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민청학년을 조종하고 국가를 전복하려 한 혐의로 25명이 기소돼 8명이 사형 선고를 받고 17명이 무기징역 등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서울시내 각급 학교의 부패 행위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학부모 감사 청구제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은 2008 부패방지 추진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또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해 조만간 관련 조례를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부모 감사 청구제는 일정 수 이상의 학부모가 학교 또는 교육청의 사무처리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패 행위로 인해 공익을 크게 저해할 경우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이 제도와 관련해 남발되는 감사로 학습권이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과 교육 수요자의 당연한 권리로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 한국의 주요 소식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지난 구구절 행사 불참으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제기되면서 김 위원장의 후계 구도가 새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가 정확하게 확인되진 않고 있지만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을 계기로 북한의 차기 권력의 향배와 구도에 대해서 점검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와 세종연구소 정성강 박사님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후를 대비해서 북한에서 이미 후계자 혹은 후계구도 작업이 있어왔다고 보시는지요? 우리 저 양 교수님께서 먼저 한 말씀 부탁합니다.
후계자가 누구든 후계 논의가 언제 되든 그 후계구도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우리 김정일 국방위원장만이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지 김정일 위원장이 지난 2005년에 후계 논의를 금지시켰다는 지시가 사실이라면은 후계구도의 작업보다도 김 위원장이 간접적으로 몇몇의 그 후계 애정자를 눈여겨보면서 테스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 박사님.
김정일 위원장의 현재 나이가 만 66세입니다. 김일성이 만 62세 때 후계자를 지명을 했던 것에 비하면 지금 상당히 늦어져 있죠. 바로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은 김정일이 염두에 두고 있는 김정철과 김정은의 나이가 아직 20대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계 구도와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은밀하게 준비가 되어 왔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특히 고영희가 과거에 살아있을 때 김정일의 부인으로서 자신의 아들 중 한 명을 후계자로 내세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은 뭐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계 문제와 관련해서 전혀 움직임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국제사회는 김 위원장의 구구절 불참을 아주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와병설의 무게를 두고 있는 분위기도 좀 읽히고요. 만일 김 위원장의 와병설이 사실이라면 김정일 이후의 체제, 이에 대한 그 북한의 논의도 한결 활발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중요한 것은 현재 그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 이상의 상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만약 김 위원장이 그 생명의 위급상이라면 일단 비상체제를 수립한 후 후계 문제를 비롯한 그 권력구조를 논하겠습니다만도 그러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면은 김 위원장의 조만간 권력 복귀를 전제하기 때문에 포스트 김정일 체제의 논의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오히려 김 위원장의 그 교시나 문건 정치에 의해 가지고 좀 더 주변의 그 충성 경쟁이 좀 더 가열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어느 정도로 병세에서 회복되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완전 회복되는 경우는 후계자 지명에 대해서 좀 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접할 수 있겠지만은 부분적으로 회복되는 경우에는 후계자 지명을 서두를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 경우에 북한의 고위 간부들이 김정일로 하여금 후계자 지명을 서둘러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후계자가 지명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김정일이 사망하게 되면은 내부에서 권력 투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 결과 이득을 볼 수 있는 측도 있겠지만 손해를 본 측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북한 간부들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신중하게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북한 권력이 부자 세습이 될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이 3대째 세습이 된대요. 만약에 김정일 후계자로 또다시 그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 권력을 세습받는다면. 권력 세습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요?
무엇보다 김정일의 건강 회복의 정도에 따라서 그게 좌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 김정일이 뇌졸중 또는 뇌혈종으로부터 완전 회복된다고 하면은 3대 세습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그러나 만약 부분적으로 회복이 돼서 뭐 의식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판단에는 문제가 없어도 거동에 문제가 있어서 더 이상 현지 지도를 할 수 없다라면은 후계자 지명을 빠른 시일 안에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경우에는 3대 세습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양 교수님.
김정일 위원장이 70살이 되고 김일성 주석이 태어난 지 그 100년이 되는 2012년에 김 위원장이 나름대로 강성대국을 완성하였다고 자평한다면은 아무래도 그 시기를 택해가지고 제7차 당대회를 개최해가지고 후계자 논의 공식과 함께 어쩌면 내정까지도 할 수 있고 그렇다면은 3대 세습도 배제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 위원장이 권력을 넘겨받을 때에는 어떤 후견인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세 아들들의 그 권력 세습 이 가능성을 이야기할 때는 이 전문가분들이 이 후견 세력, 지지 세력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꼭 하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은 설사 이 저 아들들에게 권력이 넘어가더라도 권력이 어떤 좀 이 분산되는 형태로 되는 그런 어떤 징후로 볼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말이죠.
김정일 위원장의 후계 그리고 포스트 김정일 위원장의 후계자도 일단 내정만 된다면은 그리고 주체사상과 선군정치가 있는 한 나아가서 경제난만 잘 극복한다면 김정일만큼은 안 돼도 나름대로 많은 권력을 소유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호사님.
과거 김정일이 권력 승계하는 과정에서 김일성이 상당히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를 통해서 인민군 총정치국을 장악하고 총정치국을 통해서 군대 전반을 장악할 수 있게끔 70년대 말 그리고 80년대 초에 세 차례에 걸쳐서 중요한 조치를 취해줬습니다. 그처럼 김정일의 아들 중 누가 이제 권력을 승계한다고 했을 때 그들의 이제 아버지인 김정일의 역할이 결정적일 수밖에 없고요. 지금 김정철과 김정은의 경우 가장 큰 후견인은 고영희라고 할 수 있는데 고영희가 2004년에 사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 후견인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김정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일 외에도 리재강과 리용철 이들이 과거에 2004년 장성택을 직무정지하는 과정에 고영희 편에 서가지고 장성택 직무정지 과정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들도 뭐 김정철, 김정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정남과 관련해서는 장성택이 후견인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조금 성급한 판단인 것 같습니다. 장성택으로서는 김정철, 김정은과의 관계가 서먹한 건 사실이지만은 김정일의 마음이 김정남에게 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 김정남을 지지한다. 그것은 좀 생각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측면을 봤을 때 지금은 이제 후견인과 관련해가지고 김정남 부분 경우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김정남은 강력한 후견인 있지만도 그 후견인 만큼 반대 그룹도 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철과 정우는 아직까지 나이가 어리고 또 특히 그 정철 같은 경우에는 밖에 흘러나오는 이야기로는 샛님 같은 상이라는 것을 많이 지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주 얌전하다. 정우는 너무 어리고. 그런데 이 고영희 생존 시의 소위 말해서 고영희의 그 숭배 또는 자기 아들의 후계구도 관련해서 이것은 고영희가 살았을 때 그 당시 그 이재강이라든지 이용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고개를 꺾은 것이지 고영희가 죽고 난 이후에의 정철 정훈이가 아직까지 고영희 생존 시의만큼의 후견인을 가질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은 조금 회의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도 이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정남과 장성택이 가끔 통화하고 이제 그런 걸 가지고서 김정남에 대해서 장성택이 후원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김정남에 대해서 김정일이 어떤 정식 아들로서 장남으로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김정남이 갖고 있는 위상이라는 것은 상당히 취약합니다. 김정남은 성장 과정에서부터 김정일을 숨겨진 아들로 자라왔고 김일성이 사망한 이후 고영희의 철저한 견제를 받아서 자기 세력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김정남이 언론에 자꾸 이제 드러나는 거는 일반 비행기 정규편을 타고 다니니까 자주 드러나는데 김정철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고량공 비행기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김정일의 전용기를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위상 자체가 크게 다르고 그리고 김정남은 북한에 들어가서 아무 대학도 다니지 못했지만은 김정철과 김정우는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을 졸업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은 북한에서 김일성 종합대학하고 인정하는 최고의 양대 대학입니다. 특히 군대를 장악하기에 상당히 좋은 인맥을 형성할 수 있고 지식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이죠. 김정철이 현재 조직지도부에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 자체가 이미 김정일의 마음이 어느 쪽으로 쏠려 있는가 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들 문제는 일단 그 정도로 짚고요. 지금 두 분 말씀 들어보면 김정일 위원장 스스로 집단지도체제를 자기 다음 어떤 권력체제로 이렇게 선택할 것 같지는 않아요. 어찌됐건 그 한번 예상을 좀 해주시죠. 이 집단지도체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 집단지도체제가 나타난다면 집단지도체제 참여할 인물들, 유력한 인물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요?
당적 지도가 그 지속되고 있고 또 지도적 지침으로서 주체사상이나 성군사상이 존재하는 한 집단지도체제가 쉽지는 않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굳이 가능하다면 당, 정, 군이 모두 참여하는 한 12인 체제 정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당에서는 장승택과 김기남 정도가 참여하고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김영남 상임위원장, 최태복, 양현수 정도 그리고 군에서는 뭐 김영춘, 현철의 리맹수, 박재경, 김일철, 김정각, 김격식 등 이러한 사람들이 유력한 인물이 그런 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네, 정 박사님.
황장엽 씨가 이제 북한 체제와 관련해서 실제로 북한을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은 당 중앙위원회 비서국 비서들과 조직지도부의 제1부부장, 부부장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들이 실제적으로 북한을 움직이는가 하면은 김정일이 일상적으로 북한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비서들 그리고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들하고 상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향후 집단지도체제가 이제 복원이 된다고 하면은 이들 비서국의 비서들 그리고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들 그리고 뭐 김영남을 비롯한 정치국 이제 위원들과 후보위원들이 중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특히 정치국의 중요성이 만약 집단지도체제가 수립이 된다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도 정치국 위원과 후보위원들을 보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최고인민회의 의장,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등 최고인민회의를 장악하고 지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방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내각 총리, 검찰수장, 재판소장은 국가기구의 장을 선출하기 때문에 정치국을 장악한 사람들이 국가기구도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국의 영향력이 앞으로는 더 커질 거라고 봅니다.
그분요, 뭐 제가 좀 보완을 드리겠습니까?
네, 양 교수님.
지금 이제 북측의 그 조선노동당 중에서 당직지도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그 당에서 전담부서, 다시 말해가지고 조직지도부라든지 행정부라든지 통전부라든지 이런 부서에 대해서 나름대로 기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당 그 중앙위원회라든지 정치국이라든지 이런 국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은 이제 그 위원회 후보위원은 존재할지언정 그에 대한 실질적인 기능이 상당히 지금 약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이제 그 98년 헌법 개정 이후에는 국방위원회가 물론 안보 군사 분야를 하고 있지만도 여기서 실질적인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당적 지도가 중요하지만도 북측에서 현재 상황에서 그 정치국 뭐 중앙위원회 이런 쪽에서 역할을 기대한다? 그것은 조금 제하고는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 네. 군부의 어떤 그 집권 가능성도 한번 짚어보죠. 이것도 역시 그 아마 전제가 되는 어떤 조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군부가 권력 전면에 부상한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라고 하는 것이요. 어떻습니까? 군부 집권 가능성.
그 비상체제는 아무래도 안보가 중요시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안보가 중요시되면은 그 군부의 중요성이 당연히 뒤따를 것이고 특히 그 핵무기나 대량 살상 무기의 관리가 군부에서 관리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군부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하다. 저렇게 생각하고. 그러나 그 북측이 그래도 그 노동당이 지배하는 국가이고 특히 그 98년 헌법 개정에 의해 가지고 경제는 내각에서 대외관계는 최고인민회의에서 관장으로 됐기 때문에 그 안보를 제외하고는 나름대로 분리정치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네, 정 박사님.
김정일 시대에 들어서서 선군 정치를 하고 있는데 선군 정치에 대해서 그동안 오해가 많다 보니까 군부 통치 가능성에 대해서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군 정치를 하면서 군대를 앞세우는데 군대를 당보다 앞세우는 것이 아니고 인민 대중보다 앞세우는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어떤 군대 조직을 보면은 뭐 사단이라든가 뭐 연대 대대 모든 단위에 당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군인이라고 불리는 지휘군관이 당 비서들의 동의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군대에 대한 통제는 당 조직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의 뭐 기무사라고 할 수 있는 조직 그리고 통보 조직 그 3중의 어떤 통제를 받고 있고 군인들의 어떤 쿠데타 가능성을 우려해서 군인들의 머리를 비워놨기 때문에 군인이 정치의 중심에 선다. 뭐 군부가 권력을 장악한다. 그럴 가능성은 적어도 이제 가까운 미래에는 실현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여쭤보겠습니다. 북한의 후계 구도와 관련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주목해야 할 대목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김정일의 건강 회복 정도에 따라서 크게 뭐 후계 구도가 좌우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곧바로 있을 최고인민회의 선거에서 후계자가 대의원으로 선출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2012년경에 당대회가 개최가 된다면 당대회를 통해서 후계자를 대외적으로 드러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김정일을 1980년 당대회에서 대외적으로 드러내기 전에 실질적으로 후계자 지명은 그보다 훨씬 이전인 1974년에 이루어졌습니다.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이루어졌죠. 그리고 바로 그 전에 김정일을 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장 그리고 조직비서로 선출함으로써 사실상 후계체계가 출발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장을 지금도 김정일 맡고 있는데 이 지도부장을 누구에게 이임할 것인가 누군가가 이제 조직비서를 맡게 될 것인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고요.
그 우리 정 박사님 그 말씀에 대해서 보안 차원에서 뭐 저도 정 박사님 말씀 좀 동감을 하고 김정일 위원장이 73년도에 조직지도부장으로 내정되고 또 그리고 그 74년도에 후계자로 그 내정이 됩니다. 그리고 80년도에 이 공식 후계 지명이 됩니다. 근데 이제 내정과 공식 지명 차이점이 뭐냐면은 내정은 일단은 언제 잘못되고 이렇게 하면 바뀔 수 있다는 그런 전제에 깔립니다. 그러나 공식 후계자로 공식 지명이 된다는 것은 그것은 뭐냐면 권력을 공유한다는 겁니다. 권력을 공유하는 만큼 책임을 따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80년대 후계자 공식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좀 약간 보충 설명드리고.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을 계기로 북한 차기 권력의 구도와 향배에 대해서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와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알기 쉬운 경제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대전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임상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예세대학교 학생 문정우입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약속해서 주신 대로 이제 사람들이 추석을 세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 중에서 뭐 예를 들면은 벌초나 제사상 보기, 그리고 예. 한복 입기 등에서 이제 볼 수 있는 시장 활용 현상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 여로부터 추석이 이제 민족의 큰 명절이기 때문에 추석 시장 그야말로 맞다나 대목 중에 대목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언제나 추석 때 시장에 가면 그 발 디딜 틈 없이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추석 때 남한시장을 가보면요. 해가 갈수록 손님이 느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저도 이제 지난 추석 때 이제 먹을 음식을 뭐 사러 백화점에 갔다가 예, 예.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제 아주 혼난 적이 있거든요.
아, 그럴 겁니다. 아마. 예. 과거에 시장을 이용하는 경향이 훨씬 강해졌습니다. 옛날 우리가 추석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핵과일을 비롯한 차례 제사 음식 아니겠습니까? 이런 물건들을 과거에는 집에서 직접 생산하거나 만들었죠. 하지만 요즘은 집에서 생산하거나 만들지 않고 거의 대부분을 시장에서 사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추석 관련 시장이 커지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진짜로. 제 친구 집에 예. 추석 차례상을 차리는 것을 보니까
예.
친구 어머니가 뭐 시장에 가셔가지고
예.
사과나 이제 배를 비롯해서 뭐 예. 술도 사오시는데 옛날에 같으면 이제 떡 같은 거는 집에서 만들었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떡도 집에서 만들지 않고 뭐 예. 방앗간의 셈이 다 만들어져 있는 것을 사오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예, 그럴 겁니다. 대부분 남한에 있는 제사 지내는 모습이 그렇거든요. 과거에는 어머니들이 손수 제사상을 준비했는데 요즘은 시장에 가서 이미 만들어진 상품을 사와서 이제 차례상에 올려놓습니다. 없는 것을 만들어서 상에 올리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제 남이 만들어 놓은 것을 시장에 가서 사서 상에 순서대로 놓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한마디로 추석 차례상의 시장화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 시장화가 참 경제적인 면도 있고 편리한 점도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예. 근데 그 이렇게 예. 좀 그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품을 예. 시장에서 이제 사와서 차례상에 이제 올려놓으면 좀 사실 그 편리한 건 사실이지만 예. 정성이 좀 빠지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아쉽네요.
아, 그렇죠. 예, 문정훈 씨 말씀하신 대로 정성이 좀 많이 줄어드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은 다들 모두 바쁘게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 생활하는 집안 여자들이 차분히 앉아서 차례상을 준비한다는 것에는 상당한 많은 희생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남한 여성 인구의 한 50%가 경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밖에 나와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집에서 일하기가 어려워진 거죠.
그러네요. 이제 여자는 북한의 말로 말하 한쪽의 수레바퀴다.
아, 그래요?
예, 네. 그러면 50% 딱 되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예,
정말 딱 맞네요.
예.
정말 그 주변을 보면은 예. 여자들도 이제 그 직장 생활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예.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직장에서 일을 하다 말고 차례상 음식을 장만한다고 집에 간다? 참 상상하기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수입을 올리고 그 수입의 일부를 차례 음식에 사면 비록 경성은 줄어들지만은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니까 아마 조상님들도 이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이해를 하겠죠 이제.
아, 그렇죠. 예.
예,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예, 시대가. 예, 그렇죠.
예, 교수님 예. 벌초도 대신해주는 뭐 일이 있다면서요?
예. 처음 들어보시면 벌초를 대신해준다. 좀 어려운 거 하시겠습니다만.
그죠, 예.
예. 벌초를 대신해주기도 합니다. 예, 한 걸음 더 나가 제사상을 대신 차려주고 돈을 받는 회사도 있습니다.
아, 그거는 조금 너무한 것 같은 생각도 좀 들고 한데.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제가 이제 시내버스를 타고 다니다가.
예, 예.
벌초대행, 뭐. 예. 제사상 대행을 알리는 그 광고를 본 적이 있거든요.
예.
아, 정말 놀랐거든요, 그때.
예, 예. 그 보통 추석 성묘는 한두 주 전에 벌초를 가죠, 그죠?
예,
그래서
예,
고향을 두 번 가야 됩니다. 차비도 상당히 들고 오가는데 하루가 꼬박 들기도 하죠, 그죠?
예.
사정이 이러니까 이제 조상 산초 근처에 사는 사람한테 벌초를 시키고 그 수고비를 주면 돈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도 이제 모두 경제 활동을 위해서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 도시에 살게 됨으로써 생긴 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또 사실 벌초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내지 뭐 두 번 정도 할까 말까 하니까 낯짓을 서툴 수밖에 없고 또 잘못하다가 또 다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 벌초를 대행하는 것이 뭐 그렇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또 벌초를 대행하는 전문 이런 사람들은 아예 그야말로 전문가니까 다치지도 않고 빠르고 확실하게 벌초를 하니까 대행을 부탁한 사람도 대행을 하는 사람도 서로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벌초 전문가 시대.
예, 예, 그렇죠.
예, 추석과 관련되어 또 색다른 시장이 생긴 그 다른 예를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요즘은 또 한복을 빌려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예, 한복은 이제 과급에 훨씬 남한에서는 덜 입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설날이나 추석에 한번 한복을 입고 차례를 지내는 집은 많습니다만은 추석이나 설에 한 2, 3일 입고 나면 다시 평상복을 입습니다. 그러니 이제 입었던 한복을 바로 세탁해야 되고 또 곰팡이가 쓸지 않도록 보관해야 되고 야간 선거스러운 게 아니죠. 그리고 또 이제 명절 입을 정도의 한복은 또 상당히 비싸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값비싸게 사서 1년에 고작 한두 번 입고 애물단지처럼 보관하는데 신경 쓰느니 추석이나 설에 잠깐 빌려 입고 그때그때 빌린 것에 대한 대가로 돈을 주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아, 정말 그런 게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전 아직 한복이 없어서
예, 예.
입을 못 봤는데
예, 예.
그런 게 있으면 저도 돈을 좀 주고 예. 빌려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예, 예. 이렇게 이제 벌초와 뭐 같이 예. 심부름을 이제 대신 해주는 직업 그리고 예. 이제 또 금방 말씀하신 그 한복을 빌려주는 것과 같이
예.
물건을 이제 잠시 이제 그 빌려주는 직업
예.
참 별의별 직업이 다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직업이 나타나게 된
예.
나름대로 또 이유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아 그렇죠. 예. 예.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제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따르고 또 공급이 있는 곳에 수요가 따르고 합니다만 보통 보면 수요가 있는 곳에는 공급이 잽싸게 찾아가서 그걸 공급해주는 아주 그런 묘미가 있는 사회입니다.
그죠, 예. 예.
하지만 이제 그 남의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 대가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무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본주의에 사는 사람들은 편하게 사는 대신 그 편한 것을 얻기 위해서 아침부터 모두들 매우 열심히 일을 하고 또 미래를 위해서 투자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이
예.
그 힘이 모아져서 이제 사회 전체적인 발전을 이끌어낸다는 그렇게 이제 또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네요.
예, 아주 잘 이해해 주셨습니다.
예, 오늘은 예. 추석에서 볼 수 있는 특징적인 현상 중에서
예.
어떤 벌초나 차례상 차리기가 시장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바탕으로 그 뒤에 있는 경제적인 원리를 이제 공부해 보았는데요.
예.
그럼 다음 주에 교수님 또 좋은 말씀을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주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건강하게 삽시다. 진행해 한의사 서경원 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양 고려우사 한국의 한의사 서경원입니다. 오늘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기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기병 중에서도 이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울이라고도 하지요. 보통 이 병은 머리에 순환장애를 일으키는 질병들과 청신경 이런 독이 있는 약물들을 많이 복용했을 때라든가 또는 음양을 자극을 너무 심하게 받았을 때 이런 병이 생깁니다. 이명은 귀에서 바람 부는 소리, 피리 부는 소리, 매미 우는 소리 같은 것이 있고요. 얼마간에 지났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또 생기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요. 중요한 것은 몹시 불안감을 주며 심한 경우에는 점차 귀가 잘 들리지 않고 나중에는 귀머거리가 되는 때가 있습니다. 이명이 있을 때는 다시 말해서 이명이 생기게 된 질병의 원인을 찾아갖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좋겠고요. 다음으로는 민간요법으로 적절히 치료하는 것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명에는 보통 귀가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지만요. 우리 한방에서는 간하고 신장이 허했을 때 귀에서 소리가 난다고 봅니다. 신이 허하면 보통 아까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몸이 차거나 손발이 차면서 냉한 이런 체질들 같은 경우에 이런 소리가 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소리는 부드러우면서 잔잔한 소리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요. 몸이 컨디션이 좋고 기운이 뻗치고 그러면 없어지고 날씨가 나쁘거나 또는 컨디션이 안 좋으면 소리가 또 들리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전형적으로 몸이 허해서 나타나는 병이기 때문에요. 몸보신부터 잘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치료를 해야 될 부분은 위장에 관한 부분입니다. 위병이라든가 장에 병이 없다 하더라도 배에 가스가 잘 차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증세가 있다고 하면요. 음식을 절대 과식을 하면 안 되고요. 식후에 보통 야채를 너무 많이 드시는 쪽도 안 좋습니다. 특히는 찬물이라든가 냉한 음식을 덜 먹는 것이 좋고요. 계속해서 약물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물치료에서는 석궁합하고 유황을 각각 같은 양으로 보도랗게 가루내가지고 섞어가지고 10g을 천에 싸서 귓구멍에 이렇게 막는 방법이 있습니다. 귀에 대고 싸매는 방법도 있지만 3일 내지 5일 동안 하면은요 청신경 초기에 바람소리가 나면서 불안해질 때 좀 보통 많이 쓰기도 하죠. 그러면 소리가 잘 들리고 소리가 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다음 말씀드릴 것은 구리떼와 오미자 흰쌀입니다. 거기 오미자까지 같이 들어가면 더 좋고요. 보통 50 내지 70g에 물 적당량을 이렇게 두고 다려가지고 찌꺼기는 버리고 그 물 위에 흰쌀 100g을 두고 죽을 씁니다. 이 죽에다가 구리떼 뿌리를 가루낸 것을 2g 정도를 넣고요. 잘 줘서 잠자기 전에 먹습니다. 3번 내지 5번만 먹으면요. 소리가 멎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앓고 난 뒤에는 이명이 있을 때와 같이 뭐 똑같이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사용해도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맨두라미에서도 흰 맨두라미가 있습니다. 잎과 꽃을 햇볕에 말린 것을 50g을 물 300ml 리터에 넣고요. 잘 달여가지고요. 하루 두 번 내지 한 번에 70 내지 80ml씩 먹으면서 맨두라미 씨를 보드랗게 갈아내가지고 조금씩 부르는 방법도 뇌의 기능을 돕게 하고요. 특히 간신이 기능을 좋게 하기 때문에 이명을 없애고 귀도 밝아집니다. 이런 방법으로 하시면 이명, 기울이가 없어지기 때문에요. 한번 해볼 만한 민간요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울의 창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오늘은 한국민속촌이 추석을 맞아 펼친 민속놀이 현장을 찾아보았습니다. 취재 최승미 인턴 기자입니다.
여기는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한국민속촌. 한국의 전통문화를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이곳은 우리 선조들의 생활을 그대로 재현해놓은 곳입니다. 평상시에도 다양한 볼거리와 행사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습니다.
아, 딸하고 가족들하고 왔어요. 남편분하고요.
아, 애기하고 와이프하고 왔어요.
아, 해마다 민속촌에 왔었고요. 오늘은 인터넷으로 한번 더 확인해보고 왔어요.
지난 14일 한국의 최대 명절 추석을 맞아 찾아간 민속촌에서는 더욱 특별한 행사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추석이라서 민속촌에 뭔가 애들이 볼만한 거 진행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왔어요.
저희 엄마가 여기 공연이 있으셔서요. 이렇게 오게 됐어요.
해마다 한가위 되면은 민속놀이 이런 거 겸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냥 떡 만드는 거 하고 그다음에 민속놀이 하는 거 하고 애들이 추석이라서 그냥 집에 있기 뭐 하니까 나와서 즐겨보라고 데리고 나와.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어떤 전통놀이들을 알고 계신가요? 이날 민속촌에서는 알고 있긴 하지만 쉽게 해보지 못했던 닭씨름, 제기차기, 박터트리기 등 다양한 전통놀이의 장이 펼쳐졌습니다.
전통 체험놀이 행사 해가지고 여기 아들내미가 같이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참가하게 됐어요.
지금은 투어 던지기 하고요. 그다음에 제기차기 하고 있습니다.
애들하고 즐겁게 놀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애들한테 옛날에 어떻게 했는지 가르쳐주는 것도 좋고 괜찮은 것 같아요.
참석하면은 애가 좋아해서 자주 참석한 편이죠.
추석의 민속놀이 중에는 거북놀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경기 지방의 대표적인 민속놀이인 거북놀이는 수수깡이나 지프로 거북이를 만들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집안의 평안을 기원하는 놀이입니다. 처음 보는 거북놀이를 사람들은 신기한 듯 쳐다봅니다.
이천 거북놀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처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심밟기랑 비슷한 건가? 잘 모르겠네요.
집안을 이렇게 여기 대감집 돌고요. 이제 가정집 돌면서 이제 조항꽃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소원도 빌어주고 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한국의 어떤 민속의 어떤 깊은 그 맛을 느끼는 것 같아요.
아, 거북놀이는 올해 처음 봐요. 아, 우리 옛날에 조상들이 이렇게 해마다 뭐 풍년을 기원하거나 혹은 집안에 어떤 애군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걸 했구나. 예, 좀 새롭네요.
요즘의 사람들은 이런 민속놀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요즘에는 애들이 밖에서 하는 운동이 별로 없거든요. 옛날처럼 막 밖에 나가서 하는 활동이 없는데 여기 와서 그나마 우리가 옛날 했던 놀이들을 즐길 수 있으니까 같이 즐길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전통놀이가 훨씬 더 몸으로 하는 것도 많고 그래서 건강에도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서로 사람과 사람끼리 교류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좋은 것 같고요. 그 게임은 혼자 그냥 거기 빠져서 하니까 정서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즐기고 노는 것도 좋지만 여기에 내기가 더해진다면 더 흥이 나겠죠. 이기는 사람에게는 푸짐한 상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더운 날씨에 땀을 뻘뻘 흘리며 다들 이기기 위해 애씁니다.
네, 예, 상품 받았어요.
뭐 받았어요?
연필하고 가방이랑 지우개랑 다 들어있는데요. 상품.
가방 세트 받았습니다.
상품이야 뭐 장가한데 의미 있죠.
제기차기 했거든요. 제기차기는 제가 못해가지고 못 봤고요. 지금은 잘하면 받을 수 있겠네요.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잊혀져가고 있는 한민족의 전통문화. 하지만 이런 다양한 행사들은 추석에 흥을 돋우는 데 한몫하고 있고 또 사람들은 옛것을 기억하며 풍성한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놀고 있었던 전통에 대한 그런 놀이니까 다시 한번 해보면 새롭잖아요. 우리 어른들도 옛날에 놀았던 게 생각이 나고 어렸을 때 생각나고.
우리나라의 뭐 역사나 이런 것들도 참 좋은 게 많다라는 거를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지금 너무 사회가 각박하니까 그냥 옛날의 정서나 뭐 그런 거 좀 조금이라마 좀 느끼고 좀 그러면 커가는 데 있어 자기 가슴 속에 이렇게 그렇게 뭐가 남아 있지 않을까.
뭐. 항상 뭐 교과서나 아니면 뭐 백과나 그런 또 아니면 또 미디어 통해서만 보다가 실제로 체험하면 아이들이 좀 더 많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최승미입니다.
네, 현장 탐방 서울 서울을 끝으로 서울의 창 이번 주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